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페이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 이스라엘을 지점 밖에 두고 무리고 그 성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든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교훈을 얻고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바울이 나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냐?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해서 본받아서 그와 같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는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많은 분들은 그래서 그 라합의 믿음, 그 라합의 행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이 없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사실 불순종이에요. 어쨌든 간에 기생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뭐냐면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있었느냐?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100%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에게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라합처럼 살아야 된다. 어떻게 행했느냐?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완전히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라합이 왜 구원받았을까요?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에게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구원받은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라합의 믿음과 행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라합을 구원시켜 내셨는지 과정을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합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좀 기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지금 라합이 말하는 내용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들을 전멸시켰던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라합에게. 아까 읽었던 10절에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들음으로 생겼어요. 들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는 것처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이 있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죠. 그렇죠?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에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더디오가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더디오가 받아 쓴 겁니다. 누가 썼어요, 편지를? 대필자가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대필자가 쓴 거죠. 그 편지를 쓰고 누군가가 편지를 들고 누군가가 그 교회에 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처럼 이메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들고 갔을 거예요. 골로새서의 경우에는 아마도 두기고가 편지를 들고 갔을 것 같아요. 들고 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교회에 전달해 줍니다. 그 교회에서 읽겠죠. 누가 읽었을까? 자세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예배가 끝나고 나서든지 아니면 예배 중에 목사님이 오늘은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가 왔으니까 설교 대신에 우리가 편지를 대신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예배 끝난 다음에 낭독했을 수도 있고 그 교회 목사님이 막 낭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지고 왔던 두기고가 낭독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낭독했을 거예요. 낭독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지만 그 편지를 낭독을 할 때에 듣는 성도들은 누구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로 듣게 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진 않았어요. 대필자가 썼어요. 누군가 들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전해주는 말씀이구나라고 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그 편지를 썼고 따라서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겁니다. 따라서 그 편지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편지를 들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해줘서 썼긴 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필자를 통해서 쓰고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씀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이 과정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 강대인 목사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읽었다고 해서 모세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썼고 다른 사람이 전달하고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들었겠죠.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들었겠죠.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믿지 못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으셨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믿어집니까? 대단하시네요. 믿어지면. 처음에 안 믿어져요, 그게. 물론 믿어질 수도 있죠. 처음에 믿어질 수도 있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듣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지만 그냥 안에 따라서 그냥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냥 듣는 거예요. 믿음은 없지만 그냥 예. 듣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예전에는 믿어지지 않던 것이 한순간에 다 믿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들었던 모든 것이 듣긴 많이 들었어요. 믿어지지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어느 순간 그냥 이게 다 뚫려버려요. 조금도 의심 없이 다 믿어지게 됩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합이 당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뭐 풍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을 다 무찌르시고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록된 걸 읽진 않았을 뿐이지만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그 말씀이 하필이면 왜 라합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믿음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라합은 민족을 배반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거였어요. 매국노죠. 어떻게 말해서는. 여리고로 말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확정하십니다. 정탐꾼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확정하시는데 여러분 시점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보내는데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네?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정탐하라고 보냈겠죠. 그렇죠? 정탐하라고 보냈을 텐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탐꾼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이미 끝낸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탐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무슨 특별한 작전이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고 그냥 뭐 물로 무너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니, 도는데 무슨 작전이 필요해요. 그렇죠? 뭐 정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물론 왜 그런지 이제 살펴보러 갔겠지만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2장과 6장을 이제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드는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뭐냐 하면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풍문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라합을 구해야 돼요. 구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한 거죠. 그래서 라합을 만나게 하고 믿음의 확정을 하고 약속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정탐을 하러 갔는데 한 일은 간 거예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러면서 2장 전체가 라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탐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들어갔는데 라합을 만났고 라합과 대화한 이야기, 라합과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사실은 여리고성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하죠.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절이에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게 보고 내용이에요. 핵심이죠.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라합이 했던 얘기예요. 라합이 했던 얘기. 이걸 보면 다른 사람 안 만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만나기야 만났겠지만 그렇죠. 라합만 만나고 라합으로부터 들은 거 그냥 전달한 게 아닌가. 그렇죠? 예. 두 정탐꾼을 보내셔서 그 믿음이 있는 이제 믿음이 있는 지금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구원시킵니다. 이게 꼭 그와 같아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그 스티븐 스필버가 만든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시죠?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2차 대전 때 라이언 그 가문에 네 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다 전쟁에 참전합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 얘기를 육군 참모총장이 듣고서 마지막 아들까지도 전사하면 안 되겠다. 이건 가정의 큰 비극이다. 그래서 그 라이언 마지막 막내 동생을 이제 구출하러 가죠. 그죠? 그래서 특별 구조팀을 보내는데 이 라이언이 저 전장 최전방 앞에서 막 치열하게 막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거기서 막 구해내죠. 근데 구출팀은 거의 다 죽어요. 간신히 이제 살려내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탐꾼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리고성은 심판받을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완전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기생 라합을 건져내십니다.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때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 의도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만나러 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게 나옵니다. 4장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풍랑이 일러요. 풍랑이 일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건너가신 것 같아요. 근데 건너가셔서 어디를 갔냐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는데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광풍이 불고 그 바다를 건너갔으면 좀 많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건너가서 딱 한 사람 치유하고 구원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고쳐주고 바로 배 타고 다시 돌아와요. 왜 가셨어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목적이 있으셔서.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세 번째,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라합이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그 가족까지도 구원받게 되죠. 이 구원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엔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라합의 집에 표시하기 위해서 붉은 줄을 이렇게 맸었죠. 그 집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으면 다 집안으로 모여야 돼요. 그렇죠? 모여서 그 집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 밖을 떠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꼭 뭐가 현상이 되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유월절 때, 그렇죠?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구원받고 장자가 죽지 않고 나머지 장자들 다 죽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문설주 바른 그 집을 벗어나면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게 무언가? 학자들마다 좀 의견은 좀 달라요. 이게 뭐 알레고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지만 논쟁은 있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표시. 그렇죠? 그것을 표시한 그 집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라합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강조되는 게 있어요. 강조되는 거. 그렇죠? 보면은 그게 뭐냐면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라합이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한번 말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두 번째,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제 실제로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내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몇 번 나와요? 네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데 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생 라합을 구해내는데 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 있는 그 라합에게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25절에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예요. 예수. 만약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하면 아까 그 붉은 줄 연관 지어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기생 라합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래요. 남녀노소, 그 다음에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칼날로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어린아이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기생 라합만 구원받았어요. 그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었어요. 수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는 천박한 여인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기생과 같은 음란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구원하시는 열심을 보이십니다. 라합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합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기생 라합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이죠. 그렇죠? 우리가 원래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에요. 여리고성처럼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게끔 하셨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산상설교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것이 살인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노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명이나 죽이고 오셨습니까? 수도 없이 우리가 죽이고 있잖아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하라고 정직한 삶을 살라고 그래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내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왼뺨 치면 더 세게 때려주고 싶은, 그렇죠? 더 세게 때려주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생보다도 더 악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겉은 번지를 하지만 우리들 속 마음에는 사실은 기생 나보다도 더 음란하고 악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던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들을 기회를 주셨어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사실은 책망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믿음 없음을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책망하거나 뭐 믿음을 비교하거나 나는 믿음이 강한다고 뭐 자랑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면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방종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방종으로. 그건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 고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전 이걸 꼽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게 자꾸 이게 균형을 잃기가 쉽거든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행함이 자꾸 이렇게 낮아지고, 그렇죠?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은혜가 자꾸 떨어지고 이걸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균형이 맞아져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 때문에 게을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에 행함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은혜 때문에 행함을 덜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에 더 수고했대요. 그 은혜 때문에 율법주의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아요. 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더욱 주님께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